예. 제2절. 버브의 개념, 버브의 관념. 5, 6 문단은 생략하고 7 문단 보면은, 전 해석적 합의 또한 해석적 문제에 속한다. 어떤 것이 재정법이고 어떤 것은 선례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해석이 개입하지만, 이 정도의 원초적 해석에서의 합의는 일상의 생각과 논의 속에 이미 주어진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근로자의 정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이전 판례가 존재한다. 이전 판례는 무엇이다? 이것이 우리 해석의 어떤 기초가 되는 전 해석적 자료다 하는 것들은 원초적으로 합의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조차 해석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그 해석의 장비는 법의 모범례인 것이죠. 이러한 모범례들은 법에 관한 해석적 논쟁의 틀을 잡아주는 유익한 것이며 표준적 형태의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즉, 그 해석이 설명하지 못하는 모범례를 제시함으로써 그 해석을 검증하거나 논박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가 불가능하던 대부분의 해석, 그래서 재산권의 본질적 행사로서 정리해고는 전적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영권의 정권이다. 라는 대법원의 해석은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쟁의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허용 범위에 속한다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그러한 모범례에 의해서 논박되는 해석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준적 형태의 논의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모범례들은 의미론적 의미에서 진은 아니다. 교통법 규율을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의 극단적 해석이 성공적인 해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인식했어야 할 어떤 중요한 점을 놓쳤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언어적인 잘못 내지 개념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언급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쟁의행위 목적에 대해서 축소 해석을 해서 정리해고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을 때, 대법원이 의미론적 이론인 뭐 명백한 사실설이나 이런 법실정주의에서 보듯이 쟁의행위의 대상에 관해서 의미론적으로 언어적인 잘못, 개념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언어적인 경계는 바로 이것인데, 너는, 팜플렛을 책이라고 하거나, 혹은, 대주택을 주택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복습이고, 문단 9로 넘어가서, 결국 법철학자는 전 해석 자료, 그리고 잠정적인 모범례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해석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 작업의 장비에 추가할 것은,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한 추상적 기술을 우리가 추가한다면, 법을 더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미론적 이념에서와 달리 해석적 법관념에서는 법철학의 생사가 달려 있는 일은 아니지만 법을 더잘 이해하게 하는 어떤 유용한 진술인 것이죠. 그 진술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본다면 두어키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법적 실천의 가장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집단적 힘의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오로지 과거에 내린 정치적 결정에서 나오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부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어떤 정치 체계죠.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자 한다. 그런 행위를 처벌하고자 한다면은 그 처벌의 구성 요건이 입법에 의해서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법에서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과거에 내린 정치적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에 내린 정치적 결정이 그 사람이 행동해도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를 부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정부가 법을 통해서 집단적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A에게 점유되고 있는 것을 B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하는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이죠. 문단 10. 이렇게 보면 법은 이러한 복잡한 기죽, 즉 집단적 힘의 행사가 과거에 내린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의 체계라고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핵심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 작업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전 해석적 자료, 잠정적 모범례, 그리고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한 추상적인 진술. 자, 문단 11. 자, 이세 자료는 어떠한 법관념, 그러니까 법철학적 학설이죠. 법관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 실용주의적 법관념을 가질 수 있고 또뭐 관행주의적 법관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법관념들이 모두 취하게 되는 장비들이라는 거죠. 이 장비들을 가지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달려 나가게 되는데 그 달려 나가는 것을 세 가지 질문으로 더킨이 체계화 합니다. 그래서 퀘스천 1, 퀘스천 2, 퀘스천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과 강제 사이에 존재한다고 전제한 연관관계가 도대체 정당화되는가? 이것이 바로 퀘스천 1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보다는 두 번째 문장으로 이해하시는 게더 편하실 텐데 공권력이 과거의 정치적 결정에서 나오는 권리와 의무에 부합되는 식으로만 행사되기를 요구할 이유가 있는가? 자, 이것은 바로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법적 권리와 의무의 어떤 고정된 개념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yes로 답한다면은, 과거의 정치적 결정에서 나오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배당되는 권리와 의무, 이것을 이제 침범하거나, 위협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금 당면한 사안에 대한 판결의 논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걸 부정한다면 실용주의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죠. 부정한다면 과거의 정치적 결정은 하나의 참조 사항일 뿐이다. 참조 사항일 뿐이고 지금 내리는 판단은 미래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전망적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계산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퀘스천 1에 대해서 실용주의는 노라고 하겠죠. 퀘스천 2는 관행주의와 통합성으로서의 법을 가르는 거죠. 퀘스천 1에 대해서 관행주의와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둘다 yes라고 답합니다. 그렇지만 퀘스천 2에서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왜 과거의 정치적 결정에서 나오는 권리와 의무에 부합되어야만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답을 달려야죠. 퀘스천 3. 그럼 나온다는 것, 과거의 결정과의 일관성이란 어떻게 이해해야 가장 타당한가? 즉, 그 법관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문단 12. 그래서 그 도킨이 검토하려는 게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통합성으로서의 법이다. 문단 13. 관행주의는 법의 개념적 기술이 제기한 첫째 물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 그래서 이제 퀘스천 1에 대해서 법과 법적 권리란 관념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전에 이 시민들에게 있다고 했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에게 있다고 했던 의무를 위배했으면 처벌해야 되고 이런 식이죠. 퀘스천 2는 공권력이 과거의 정치적 결정을 일치하는 식으로만 행사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제약이 제공하는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이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법을 해석해야만 시민들이 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만이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 3에 대한 답은 그러면은 나온다는 것, 과거의 결정과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례나 법률 문헌 이것들을 해석해서 그것과 일관되게 지금 당면한 판결을 내는 그런 방식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매우 협소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권리나 의무는 과거의 결정 속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을 때만 그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다. 만약에 과거에 내린 결정 속에 권리나 의무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을 때, 정치적 도덕성은 과거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행의 힘이 소진되면 장래를 향한 전망적인 판단 근거를 찾아야 되고, 이로써 과거와는 단절되는 것이죠. 즉, 과거에 내린 정치적 결정이 당면 사안에 있어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원칙이나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이 헌결된 것이고, 법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전적으로 전망적인 판단 근거를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시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화물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그들이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에게 단체 교습을 요구했을 때 그와 같은 명시적인 결정들이 법률 문헌이나 과거의 판례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 과거의 선례나 법률의 또는 헌법의 해석적 작업으로부터 돌아가서 그에 부합하는 원리를 이끌어낼 필요 없이 새로운 전망적 판단에 따라서 단절된 판단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문단 14. 법실용주의. 법실용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권리나 의무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퀘스천 2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의 일관성도 그 자체 가치 있는 것이라 보지 않고 어떤 것이든 판사가 보기에 장래를 향하여 최선의 것인 결정을 내리며 또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퀘스천 3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는 애초에 추상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 자체도 해석의 매개 개념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드워킨이 이 책을 통해서 피력하는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퀘스천 1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스, 퀘스천 2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뭐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행사하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평등을 확립함으로써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제 집단적 힘을 그 폭력적 힘을 독점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강제력이 정당화되는 정치철학적 이유가 그 시민들 각각에게 그 강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도덕적 정당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도덕적 정당화의 핵심은 바로 어떤 평등의 원리이다. 퀘스천 3. 권리와 책임이 과거의 결정 속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명시적 결정들을 정당화하는 그 심층적인 도덕성의 원리에 나올 때 권리와 의무는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화물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을 불법적인 그 업무 방해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노동자들의 조직에 의한 단체 행동권의 행사로 볼 것인가는 그 이전의 명시적 결정들, 전형적인 형태,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형태의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권을 행사했을 때, 그와 관련된, 과거의 결정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상권의 어떤, 원리들, 그 원리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얼마나 정당성 있고 논리적인 틀로서 묶어내느냐. 그래서 그 묶어내는 과정이 해석적 작업이고 그 해석적 작업을 통해서 후해석적 작업을 하여 명시적인 판단들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합성으로의 법관념이다. 자. 자, 그래서 2절 1편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이제 이 각각 문단 13, 14, 15에 제시된 실용주의, 관행주의, 통합수용에서의 법관념은 4장에서부터 다시 자세히 각각을 살펴보게 됩니다. 4장이 관행주의, 5장이 실용주의, 6장이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이죠. 이렇게 이제 다는데 3장은 이제 준비작업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그 준비작업으로서 2절 1편 법과 도덕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단 17. 법은 참된 정의가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 법은 도덕과는 다르고 정의와도 다르다. 왜냐하면 법의 내용은 도덕이나 정의와는 다른 것에 의존하여 그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에도 의존하지만 다른 것에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18. 이 난해한 주장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이게 난해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사들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전혀 난해하지 않게 보였지만 우리가 이제 의미론적 이론들을 배척해 나가고 해석의 법관념들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적을 대면해서 법이 정의와 어떻게 다르느냐. 실용주의에서는 과거의 정치적 결정과 일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실용주의자가 정의의 이념에 따라서 판결하게 된다면 전망적으로 가장 정의의 이념에 잘 복무할 결정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독립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게 될 텐데 일단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법과 도덕은 다르고 또 정의와도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동어 반복에 불과한 것이죠. 그벤 다이어그램 딱두개 그려놓고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이제 집합 동그라미를 두개 그려놓고 그렇게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그 경계선이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게 되면은 사람이 살기가 팍팍해진다. 뭐이 정도에 불과한 어떤 설명을 제시하면서 이것으로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이제 자유론이라는 것을 전혀 갖지 않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에 관한 포괄적인 교리들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또는 법으로 강제할 부분인데도 사람들의 어떤 자선적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 남겨둔다든지 하는 잘못된 경계 설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문단 18. 그러니까 어떤 법이 그 공동체의 법이라고 하는 데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종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그 공동체 전체에 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법을 형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관여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이 법의 내용에 관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 법은 일단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당화되는 것이고, 이걸 정당화되는 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도덕적 신념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극적 의미고, 또 적극적으로는, 공직자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의 공직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법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도덕은 적극적으로 법이 무엇인가를 형성하는데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권리 의무가 나오는가의 문제를 일반적 도덕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관련을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도덕 중에서 덕으로서의 도덕, 그래서 어떤 것이 덕이 있는 삶이다와 관한 도덕적 신념과 어떤 법적 의무는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법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혹은 전적으로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그러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35년은 부도덕하다 이렇게 보고 30년은 도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책적인 효율성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는 도덕과 일반적 도덕과 권리 의무의 연관관계는 대단히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문단 19.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수 대중들이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FTA를 통해서 그러한 기간이 확장되어서 그것이 법 현실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 해석적 단계 또는 모범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밖에 볼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문단 19에서 법은 정의와도 다르다. 정의는 도덕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의 올바른 이론 또는 최선의 이론에 관한 문제이다. 롤즈의 정의론. 여기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정의론이죠. 정의의 문제죠. 반면에 롤즈의 정의론이 미국에서 나왔지만 미국 사회가 롤즈의 정의론 그 책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을 가지고 판사들이 판결에 임하느냐. 판사들은 법전을 가지고 임하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판례집을 가지고 판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또한 법 개념에 관여는 하지만 법 개념이 정의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도 있고 그 연관관계가 약화되거나 끊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법관념에 따라서 정의를 전 해석적 자료로부터 무엇이 법이다라고 하는 해석적 단계로 옮아갈 때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법관념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정의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관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관행주의는 정의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적 결정에서부터 나오는 현재의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 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어떤 결론이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하는 그 일관성과 관련해서 정의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원리를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정의와도 다르고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 정의가 거기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make sense,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법은 정의와 동의어라고 한다면 그런 관념에서 철저히 의미론적으로 자연법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nonsense겠죠.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의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법은 정의와 애초에 동일하기 때문에 정의가 아닌 것은 법이다. 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법은 도덕과도 다르고 정의와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단 20. 이러한 전제, 즉 가장 일반적인 법의 존재 이유란 과거의 정치적 결정과 현재의 강제 사이에 정당화적 연결관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우리가 1편전에 보았던 그러한 전제는 법과 도덕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해준다. 과거의 문제 설정은 해묵은 논쟁의 어떤 설정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소로마자 1. 법 실정주의는 법과 도덕은 의미론적 규칙에 의해서 명쾌하게 구별되고 또 반대로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은 의미론적 규칙에 의해서 완전히 통합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법과 도덕의 경계는 의미론적 규칙에 관한 논쟁으로 귀결되었고 여기에서 정의나 도덕이 해석의 매개로서 작동하는 해석에서 하는 모종의 역할이 있다는 말은 넌센스에 불과했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그렇다면 그 도덕과 법의 경계는 우리가 법 실무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공통의 규칙을 탐구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의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그 정의와 법은 고통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해무적인 논쟁을 야기하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해묵은 논쟁은 우리가 기존의 전 해석적 자료들, 모범례적 자료들을 가지고 당면한 하드 케이스, 어려운 사안들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두어킨이 세웠던 추상적인 법에 관한 진술적 법의 존재 이유란 과거에 내린 집단적인 정치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권리 의무의 총체로서 법을 바라보고 그 권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때, 바로 도덕과 정의가 모종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문제 설정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 해묵은 논쟁, 도덕과 법의 경계는 무엇이고 도덕이 법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는 의미론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 이론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법을 해석할 때 정의에 관한 견해를 얼마나 필요로 하거나 인정하는가에 관한 대립인 것이죠. 그 대립으로서 이해하여 위에서 살펴본 세 법관념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2편 법관념의 구조분석 문단 21. 그래서 이 위에 실용주의, 관행주의,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의미론적 분석이 아니라 과거의 정치적 결정을 정의하는 법 실무가 집단적 강제력의 행사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에 관한 모종의 설명을 각각 제시하는 것이죠. 그 모종의 설명이 어떻게 다른가? 문단 23. 잘 정비된 법관념이라면 후 해석적 단계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 그 법관념이 법률과 선례의 주된 경향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을 때 법률의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등등이죠. 예를 들어서 부주의하게 마차를 몬 사람은 그 마차에 치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오래전에 입법자가 정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결정은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사람도 마찬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더 포괄적인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것을 해석할 때 과거의 정치적 결정, 여기서 정치적 결정,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적 결정을 또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과연 자동차에 치여서 손해를 본 사람도 배상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그 권리가 나오는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고, 법관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고, 각 법관념은 이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정의와 도덕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단 24. 이는 어떤 종류의 공직자가 그 결정을 했는가, 어떤 맥락에서 그 결정을 했는가에 달려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문단 25.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법 실무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기초적 해석을 하기 위하여 고찰해야 할긴 문제 목록의 시작에 불과하다. 단지 그 법관념이 그가 개발한 것이란 그 법관념은 그라는 것은 법률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이러한 큰 주제들에 대하여 모종의 태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은 그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모종의 법관념을 가지게 되고 그 모종의 법관념은 과거의 정치적 결정이 현재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정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즉, 법률가라 하여 어떤 크래프트 마스터, 기술을 완전히 숙련되게 통달한 그러한 공통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의 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에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법에 충성하지 않는 반역자이고 이런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의미론적으로 어떤 사람은 멍청이고 어떤 사람은 멍청이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실은 법의 험계를 이렇게 보충하고 싶은데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다른 법관념 가운데 모종의 어떤 그 법관념을 적용해서 다양한 결론들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법 실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2절 회의적 법관념과 사악한 법 1편 나치 시대에 법이 있었는가? 문단 27 의미론적 이론의 전성기 때 법치학자들은 사악한 나라에는 정말로 법이 없다는 주장을 골치 아프게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나치 시대에는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론적 이론에 따르면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의미론적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주권적 지위를 갖는 정치적 권위체가 그것을 도입했을 때, 입법하였을 때, 그것은 또한 여러 가지 강제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을 때, 그것은 법이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데, 사악한 날에는 정말로 법이 없다. 이것은 그래서 완전히 넌센스라고 치부하기에는 넌센스로 치부하기에는 그렇다면은 아무 차이가 없는가? 사악한 법과 사악하지 않은 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그래서 법실정주의자들은 그래도 사악한 법은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연법론자들은 어떤 조직을 법체계라고 할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정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론적 기준은 의미론적인 법 개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사악한 법은 법도 아니다 라는 말을 make sense 하기 위해서,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법론자들은 사악한 나라의 법은 최소한의 정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없다는 말은 의미론적으로 타당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법실정주의의 반론이 우리의 어느 간에서 명백히 부도덕한 정치 체제에 대하여도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이제 악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법, 긴급조치, 몇 호, 1호, 3호, 4호, 9호, 뭐 이런 것들은 긴급조치는 법이다. 그래서 판사들은 그 당시 실정법에 따라서 판결하였다. 이런 말이 자연법 학자들에 따르면은 넌센스여야 되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정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의미론적으로 법의 범주에 집어넣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뉴스에서도 그러고 그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그러고 긴급조치가 실정법인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실정법에 따라서 판결했다라는 것이 최소한 의미론적으로 말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치의 법이 아주 나쁜 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치가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런 자연법론자들의 수정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반박을 받았고, 결국 그 법의 존재는 그 법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공리와 연결되어 자연법 이론이 아니라 실정주의를 지지하는 논거로 널리 통용되었다. 즉, 의미론적 문제 설정 위에서는 자연법론에 대한 법실정주의의 승리로 귀결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문단 28 쓸모 있는 법 이론이란 실무에 대한 해석적 이론이라면 부도덕한 법체계의 문제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론적 이론이 아니라 해석적 이론을 갖고 이 문장을 분석해, 이 사태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죠. 문단 30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석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나치의 체계가 법의 한 예였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히 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치의 법은 전혀 법이 아니었고, 또는 타락한 의미의 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어겨서 깨어야 한다 라고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가 주장한다면 그 말을 이해하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론적 이론가들은 이것들 중에 하나를 넌센스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석적 이론에 따르면 이것들 중 하나를 넌센스로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어를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법을 실천적 참여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충분히 쓸모 있는 법 해석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법이라는 말을 다른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괄호 안에 제가 썼지만 어느 사용이나 아무렴 어떻든 우리는 해석적 문제 설정에 따라 논의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러한 종류의 전 해석적 판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속 60km 이상을 달릴 수 없다, 라는, 달릴 수 있다, 없다 하는 전 해석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의 중요한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 나는 회의적인 해석적 판단을, 나치 시대의 법은 법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회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정당화의 중요한 성격. 과거의 정치적 결정이 현재에 있던 판결을 내리게 안 돼. 판사가 보니까 유태인을 잡아왔단 말이죠. 그 유태인을, 사형시키거나 수용소로 보내는 처분을 하게 될 때, 나치 시대의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의미론적 어떤 논쟁에 휘말려서 그 의미론적, 수수께끼를 해결해야만 그 판결을 내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과연 나치 시대의 법이 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에 중간에 매개하게 될때 정의와 어떻게 상충하느냐, 정의의 가장 최소한의 요건도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정당화라는 연결고리가 끼어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효과를 전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을 하게 될 것이야. 아니면은 이것은 여전히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해석하되 아예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로 이것이 진정한 진위원한 문제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치 시대의 법은 법이다 아니다 이런 의미론적인 진위를 따지는 것은 그 판사가 당면하고 있는 실천적 참여자로서의 해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3편, 법 언어의 유연성. 문단 31. 법 실정주의와 같은 의미이론적 이론은 언어 사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위에서 살폈던 나치 시대의 법은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같은 말을 실정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나치는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나쁜 법이어서 어지간한 체제라면 최소한 가져야 할 성격을 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너는 완전히 언어를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 실증주의자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이고 이제 직성이 풀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이 나치의 법은 법이 아니었다고 애초에 말했던 사람의 주장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과에 대한 그의 견해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치 시대의 법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법을 전적으로 그러한 어떤 형식적으로 법의 외양을 띠고 있는 그런 문구들, 판례들 이런 것을 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는 그의 어떤 생각의 표현이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나쁜 법이어서 최소한 가져야 할 성격을 결하고 있었다라는 법 실증주의자의 언어로 번안된 그러한 진술은 경직된 언어 사용이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언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이런 종류의 맥락에 따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언어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문단 35. A 사례. 도덕적으로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무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약하나마 어떤 정치적 권리 또는 도덕적 권리를 발생시킬까? 그래서 그에 반하는 강력한 도덕적 이유가 제기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실행되어야 할까? 지금 노동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노동자에게 행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걸어놓고 보전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견 노동자를 교무의 편법적으로 해서 마치 그 사업장에 이전부터 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쟁의 행위 당시에 대체 근로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정법에 의해서는 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분명히 정의에 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아주 협소하게 쟁의 행위의 허용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웬만한 것은 대부분 불법 파업이 되고 불법 파업이 되면 민현사상 책임을 면책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불법 파업인 쟁의 행위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을 걸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쟁의 행위를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 원래의 취지는 노동자는 자신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걸고, 사용자는 자신이 이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걸고, 둘이서 한번, 교섭을 해보라.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법 체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쟁의행위를 진짜 하려면은 다 불법이 되고, 그 불법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즉, 사용자가 계속해서 공장을 굴렸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모두 전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부정의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가 보전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항들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냥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 이것은 되게 일반적인 문구로서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사용자에게 어떤 정치적 권리, 도덕적 권리가 발생되느냐 이 질문과 B 아니면 실무가 너무 사악해서 약한 권리는 그냥 아무 권리조차 발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예를 들면 유태인을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다. 흑인 학생의 입학시키지 않고 흑인을 뭐 아니면 애초에 흑인이 노예로 사연 노예 흑인을 노예로 쓰는 주에 살았는데 그 흑인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주로 잠시 이사를 가서 살다가 다시 그 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체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체포를 했으면은 그 흑인은 노예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시민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될까? 근데 시민으로 전환된 것으로 절대 보지 못한다. 이런 법률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법률은 너무나 사악해서 아무런 권리도 발생시키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구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법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A의 경우에는 그 법대로 시행하지 않는 판사는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즉,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면 그것을 어떤 지금 판사라도, 어떤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판사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애초에 도덕적 약점이 있다고 하여 각하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서도 전부 기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 무시할 아무런 참된 법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독일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다는 법에 대해서 판사는 그 법은 아무런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그 유태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 집을 빼앗고 차지할 어떠한 정치적, 도덕적 권리도 발생시켜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고 A와 B 케이스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X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별이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택한 말이 아닌 것이다. 반면에 의미론적 이론 문단 36 의미론적 법이론은 A 케이스는 B 케이스와 동일하다고 그들의 언어 규칙에 따르면 표현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적 규칙이 이러한 법실물을 포함하는가 배제하는가에 관한 의미론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드워킹이 보기에 이것은 사이비 문제 설정이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의미론적 이론이 전제하는 그러한 규칙을 우리는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1장과 2장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비판이 이것은 3장에 관련된 비판인데 그것은 또한 위험한 문제 설정이기도 하다. 그 근거는 그러한 문제 설정, 즉 A는 B이고 B의 경우조차 A의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그것은 법이지만 법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어떤 정당화의 여건을 결여하였다고 표현하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로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불완전한 법의 역할과 효력,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를 은폐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덕이 어떤 정도로 매개하게 되고 무엇이 법인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블랙박스 안에 넘겨준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불완전한 법의 역할과 효력, 그것을 시행할 의무로 가진 공직자의 역할.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흑인이 타지 못하게 된 버스를 이불로 탔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불완전한 법, 그 당시 미국의 모든 법들이 사악한 법 체계라서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의미론적 이론에 따르면 아주 사악한 법이나 도덕적 약점이 있는 케이스를 법의 언어로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운동과 같은 불완전한 법의 역할과 효력에 대해서 탐구할 만한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사들이나 조선일보 뭐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애초에 시민불복종이란 개념이 법학계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그것을 일반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고의적인 법불복종, 법 위반의 경우와 구분하여 형량이나 그 양형 참작에 의해서 달리 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도덕적 문제,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를 법의 해석에 매개에 있어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것이면 다 위반한 것이다. 뭐 어쩔 수 없지만 법이 사악한데 일단 법을 어겼으니 처벌받아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긴급조치나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을 위반한 사람들을 심지어 18시간 만에 사형시킨 그런 사람들의 언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제 그 긴급조치 시절에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대중이 이 법실정주의적 법 개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통하는 것이죠. 긴급조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긴급명령이라는 것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명령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긴급명령이 있고 경제나 재정을 위한 긴급명령이 있는데 그러한 긴급명령들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족수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긴급명령을 통해서 헌법적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당시 유신 헌법 시절의 긴급 조치라는 것은 헌법 수준의 효력을 갖는 것이었죠. 그래서 헌법하고 동의적인 효력을 대통령이 말로 그냥 하면은 대통령이 명인 거죠. 그것은 바로 짐이 곧 국가다라는 것인데, 짐이 곧 국가다라. 그래서 그 긴급 조치 1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신 헌법 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자, 개정하자, 개헌하자, 철폐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형에 뭐 처한다, 뭐 이런 식의 그거였죠.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토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유신 헌법이라는 왕조 체제를 설정해놓고 그 왕조 체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법을 시행해놓고, 아, 그것은 실정법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A 케이스, 도덕적으로 약점이 있는 실무가 너무 사악한 케이스를 전혀 구별하지 않는 의미론적 규칙이 정당하다. 그것을 강제한다. 이것이 올바른 법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법실정주의에 흠뻑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3절 이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